감사합니다. 창세기 4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한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 귀국 발표회 군우수고 페스티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고 감동이고 몇몇 VIP 되신 분들이 와서 그 광경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학생들이 밝고 깨끗할 수 있느냐고 공연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게 지금 학생들이 하는 게 맞느냐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공연입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과 함께 오셨는데 아마도 들어오면서부터 아,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않고 얼굴이 빳빳이 굳어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더래요. 공연을 다 보고 갈 때는 나갈 때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고마워하고 떠났다고 하는데요. 한 의원 되시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공연을 다 보셨는데 마지막 그 뮤지컬을 보면서 필리핀 대통령과 목사님과의 만남 그리고 필리핀 마약 그 자수자들을 위해서 또 마약 사범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모습들 그리고 실제 노조라는 청년이 실제 청년이 나와서 또 나중에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한 가지 한 가지 스토리가 그분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는가 보더라고요. 앞으로 함께 하고 싶고 돕고 싶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온 한 관계자는 오늘 얘기 공연은 내게 감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밀인데요. 범수가 어머니에게 고백할 때 울었습니다. 저도 인천에서 한번 보고 또 이번에 두 번 다 공연을 이렇게 봤는데 볼 때마다 자꾸만 눈물이 나서 체험담을 이야기하는 그 학생의 이야기 속에 또 범수가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 엄마의 마음과 만나는 그 마음 속에 자꾸 내가 빠져드니까 그 속에 빠져들면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산다는 거 하나님의 그 마음에 젖어서 산다는 것 참 복되고 귀한 삶이다. 하루하루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내 마음으로는 걸을 수 없는 길 내 생각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오늘도 내가 걷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사람이 준비한 잔치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는 부족함이 없더라.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오소서. 나중에 자리가 부족하니까 사거리로 나가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그 잔치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이번에 쿠누스코 페스티벌 우리가 준비하면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도 대전 사람입니다만은 체육관 너무 낡았더라고요. 너무 삭막하고 창고 같아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오면 마음이 막 적고 끌려가야 되는데 삭막한 체육관만 눈에 띄면 무슨 마음이 끌리겠어요. 걸쳐도 준비하고 또 바깥에 안에 하나하나 플랜카드를 걸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부족한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감사해야 하고 정말 마음을 많이 썼네요. 너무 좋습니다. 대기실이 없어가지고 식사하는 공간, 대기하는 공간, 바깥에 몽고 텐트를 쳐놨는데 추워서 어떡하지? 그래서 열풍기를 가져다가 막 설치를 해놓고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겨울에는 작은 구멍에서 불어 들어오는 그 바람이 황소바람이라 그러잖아요. 문틈새기로 문틈새기란다. 문틈바구니로 새 들어오는 그 바람 황소바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대기실에 바람 한 점 안 들어오게 밑에 그 막이 펄럭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고 조그만 구멍도 다 막아가지고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썼더라고. 그리고 그 안에 까만 천을 둘렀는데 이거 왜 둘렀느냐 하니까 밤에 옷 갈아입고 안에 불빛이 비쳐서 그림자가 져서 바깥에 막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검정 천으로 막을 쳤습니다. 담당자는 그것만 생각하고 막을 쳤는데 그 대기실에 머무는 학생들이나 담당자들은 야, 단열 너무 잘 해놨네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단열 생각도 안 하고 불빛에 비춰질 것만 생각하고 천을 쭉 둘러놨는데 그게 막을 하나 딱 형성하니까 창기를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열풍기 그 열을 또 딱 단열을 시켜주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하나하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었고 실수가 있지만 다 가려졌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쿠누스코 페스티벌을 치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은 형제자매들이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만한
눈을 가진 사람. 교회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만한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번에도 하나님 역사하셨네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일하다 보면 만나는 동안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서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꿈속에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너무너무 기뻐서 형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 볏단은 일어서 있고 열한 볏단이 나를 향해 절하던데요. 형님들이 화가 난 거예요. 뭐라고 이 녀석,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야. 형님들이 막 구박하고 다 싫어하는데도 요셉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꿈을 꾸겠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형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저 녀석 봐라. 또 저 이야기 하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려고 약속을 하셨고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뜻과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총리가 될 만한 조그마한 기대도 가질 수 없는 형편으로 요셉은 달려가고 있었어요. 형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나 만나러 가는데 도단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걸어오는 거, 꿈꾼 자가 온다. 저 녀석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요셉을 만나자마자 무리 없는 웅덩이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미대한 상인들이 내려오는 걸 보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그리고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돕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서 야 이제 됐다. 이제 살겠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평생을 가요. 한번 마음이 상하면 사람들은 쉽게 풀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마음에 상처가 나면 풀려고 해도 잘 풀어지지도 않죠. 이번에 그 심효진 단원 첨담 이야기 들어보면 5살 때 보육원에 버려졌다 하잖아요. 매일 보육원 입구에 앉아가지고 엄마, 엄마, 엄마 언제 와? 그렇게 기다렸는데 엄마가 찾아왔다. 이제 엄마와 함께 살게 됐다. 중요한 건 버려졌다는 그 마음의 상처는 마음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엄마가 또 있나? 옆에 있나? 또 있나?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야만 잠이 들었다. 때로 잘못해서 엄마가 혼을 내도 엄마 또 나 버릴 거지. 그 두려움이 마음에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단기를 가서도 그 마음에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동안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 마음에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 엄마가 또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또 나를 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버림받을 것 같은 그 두려운 생각, 그 마음에 난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끝이 안 나니까 언제든지 그 마음속 중심에서 또 나를 버리겠구나. 두려운 생각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마다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들 가운데 아랫동네 윗동네 중간 지점에 외딴 집에 살았어요. 장마철이면 학교 갔다 오면 부엌이 한강이 돼서 솥단지 떠다니고 냄비 떠다니고 바가지 떠다니고 그 물을 퍼내야 밥을 해먹곤 했어요. 어릴 때 저희 집이 외딴 집이면서도 주막집이었어요. 매일 동네 사람들이 와서 술을 마시고 유판을 벌리고 그 집 꾸준 먼 친척벌 되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 아저씨만 오면 저를 놀렸어요. 저는 전라남도 보성군 이러면 하늘 아래 첫 동네 살아요. 거기서 오십리길을 가면 벌교읍이 있어요.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제시대 때 놓은 홍교다리가 있어요. 다섯 살 때부터인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아저씨가 와서 술을 드시러 오면 꼭 절 보고 이리 와봐라. 여기 앉아봐라. 너 친엄마 아니다. 너 친엄마가 너를 홍교다리 밑에 버리고 갔는데 지금 엄마가 너를 데려왔다. 주소다 기른 거다. 어디까지나 여유 있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예요. 아니라니까. 내가 안다니까. 너 주소 왔어. 진짜 엄마 아니야. 너 나중에 되면 버릴 거야. 아니에요. 막 또 소리를 치죠. 자꾸만 이 아저씨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나중에는 완전 폭발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면서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뛰어 엄마 진짜 엄마 맞지 나 주소온 거 아니지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난 그 상처가 우리 마음에 또다시 버림을 받을 것 같은 그 두려운 생각을 줘서 듣지 못하게 하고 받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 상처는 꼭꼭 숨겨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고 더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더 병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믿어요. 항상 사실을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경험해 봤어 내 경험상 전에도 이러던데 이번에도 이럴 거야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추측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만난다는 거 서로의 마음이 흐른다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 마음 이렇다니까요. 마음을 이야기하면 그 마음을 그대로 믿어주고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풀어버리면 너무 쉬울 것을 사단은 강교하게 그 마음을 만나지 못하도록 다 속여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 전하기 전까지 교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복음 딱 들어가려고 하면 막 졸린다 그러고 아, 안 들린다 그러고 아, 이상하네요. 사단이 그 사람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 걸 봐요. 복음 들으면 구원받을 건데 복음 들으면 변할 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사단이 역사하지만 사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귀야 아무리 역사해봐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 이 말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면 결과를 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이 사실 하나만 믿으면 중간은 어떻게 되든지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중간은 마귀한테 하나님이 다 내줬다 카드로 마음껏 가지고 놀아라 마음껏 장난쳐봐라 마음껏 일을 해봐라 마지막은 내 손에 있다.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도 있고 반란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그 형편만 보면 안 될 거야 안 돼 어떻게 하라 두려울 게 없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지? 그래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이루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제가 어제 저녁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왜 교회를 안 나오시지요? 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요. 그게 무슨 말이지? 교회를 안 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겠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정말 자매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분이라면 저하고 마음이 흐를 건데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와 마음이 흐르지가 않고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많은 일반 종교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애매한 질문을 던지면 항상 내리는 답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죄는 없습니까? 죄야 있죠.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야 하나님만 아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애매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아시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고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다 나타내 주셨어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한다는 게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를 어떻게 보지요? 어떤 기독교 학교에 학생들이 성경 시험을 쳤는데 성경 시험을 보고 나서 선생님이 답안 처리를 하느라고 쭉 채점을 하는데 한 학생이 답을 딱 하나 썼더래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선생님이 답안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그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100점이지만 당신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는 모르잖아. 그 넌 0점이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만나면 하나님을 아시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지요. 깨우쳐 주시니까. 그렇죠? 신앙은 막연한 것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눈에 보이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다 변하고 시들고 사라져버리겠지만 영원한 게 없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어제 기쁘고 즐겁고 막 충만했던 사람도 오늘 마음이 변해서 막 어둠 속에 빠질 수도 있고 어제 조항 속에 헤매던 사람이 오늘 주님의 마음을 만나면서 어둠에서 벗어나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면 사실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 요셉은 총리가 될 거라는 꿈을 가졌나. 가정 총무가 돼서 이제 됐구나 싶었지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거든.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고 당신이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전직을 회복하게 되거든 왕에게 나의 사정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허물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님에게 버림을 받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종으로 미대한 상인들에게 팔려졌을 때 요셉의 마음에 난 그 상처가 어떻게 아물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 번씩 형님들의 생각은 분노가 치솟아. 한 번 생각하다 보면 마음의 감정이 치받아 오르는 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밉고 한이 맺히는데 중요한 건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에게 찾아왔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시겠다는 약속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길이었지만 가장 총리가 되는 빠른 지름길이었다고 하는 사실. 저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제가 사역의 실패를 하고 대전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만 그때마다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래 요셉의 생애처럼 하나님이 내 생애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요셉을 인도하시든 나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내 마음에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 나같이 정말 거짓되고 악하고 추한 인간 받으시고 품어주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뿐만 아니라 이런 나를 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발로 차서 쫓아내도 할 말이 없는데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교회가 그렇게 고맙고 그런 종의 사랑이 너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제 둘째 아이가 이번 주 토요일 결혼을 합니다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꿈만 같아. 이 녀석 어릴 때부터 너는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 되니까 꿈이 바뀌었더라고. 너 전도자 될 거지? 아니요. 뭐 될 건데? 형사요. 형사는 왜? 복음 전해야지 이 녀석아. 복음 전도자가 돼서 복음 전하고 살아야지. 형사가 뭐야? 아빠는 형사도 범죄자들 잡아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참 말이 좋다. 왜 복음 전도자 안 되려고 하는데? 아빠 보니까요. 나도 아빠처럼 될까 봐요. 싫어요. 그때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 아이가 벌써 전도자가 됐어.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감사해. 이 녀석 말씀 전한다 그러면 내가 거기 못 앉아 있겠어요. 아이고 저 녀석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나 싶어가지고 얼른 나와버리면. 그런데 결혼을 한다 카네. 제가 며느리 될 자매를 보니까 전에부터 만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감사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단 한 번도 그 자매를 보면서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한 적 없었다. 근데 둘이 사진 찍은 거 보고 다들 닮았던 거 같아. 어쩜 이렇게 닮았느냐 하면서 그러는데 박 목사님이 박영구 목사 결혼을 진행할 때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 뜻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종들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하나님이 그 결혼을 아는 모든 것을 이끌어주신 그 간증을 생각해보면 제 아들 결혼을 하는데도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은혜를 입어서 되어지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요즘은 우리 며느리보다 더 예쁜 사람을 어디 가도 못 보겠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이후에 지금까지 되어진 과정을 쭉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다. 나를 미리한 상인들의 반 것도 형님들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삼으시고 이 기근 때에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던 거구나. 여러분 마음에 난 상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때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억울함, 어떤 상처, 어떤 두려움, 어떤 원망 다 마음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제가 형제로 지나는 시간들 원망이 찾아오고 불신이 찾아오고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고 별의별 생각들이 마음에 다 찾아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종의 마음을 만나는 그 순간 내 마음에 그 모든 원망이 다 끝이 나더란 말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생각이 다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자리를 잡게 되고 주님이 내 마음을 주님 한 분 주장하게 되고 전에는 나를 의식했고 전에는 나를 지켜야 했고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야 했고 전에는 사람을 의식하며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사람을 의식할 것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복음만을 위해 사는 그 삶이 형편은 달라진 것 없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세워주지 않지만 하루하루 복음을 들고 발을 내딛고 달려가는 그 하루하루는 삶들은 내게 너무나 행복한 삶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련,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런 실패하고 어려운 시련을 지나면서 만났던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어서 마음의 교제를 시도해보지만 그 마음에 이끌려오지 않는 걸 볼 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주고 싶은데 그 세계를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길을 가고 교제 한번 한 것으로 그냥 땡쳐버리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종의 마음을 만나서 나라는 육신 훌훌 벗어버리고 복음만을 위해 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벅찬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아직도 그 마음에 원망이 남아있고 아직도 불신이 자신의 얼음이 자신의 잘난 것이 자신의 주장이 남아서 그 육신에 옳다는 생각에 끌려 사는 모습 보면 저거 하나님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한데도 본인들은 하나님이라고 여기니까 자꾸 얼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선하다고 믿으니까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 작은 육신의 생각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인간은 작은 생각 하나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그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작은 생각 하나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다 전도자 만들고 싶은 욕심 외에는 없어요. 아이고 저 목사 다 전도자 가버리 신학교 저 신학교 가버리고 여기 아무도 없으면 혼자 어떻게 하려고 저러노?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가장 행복하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섬기고 여러분 육신을 위하는 삶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면 그것보다 복되고 귀한 삶이 없습니다. 이제 형님들이 기근이 찾아와서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세상에 요셉이 형님들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도 안 오네.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아니 가만히 있어봐라. 저기 저 걷는 모습 보니까 루벤 형님이네. 저 얼굴 생김새 보니까 시몬 형이네. 아 저기 우리 형님들이 오는구나. 형님들이 양식을 사러 들어 왔는데 너희들 정탐이지 하고 딱 몰아세우더라. 예? 정탐이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야 너희들 정탐이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독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한 아버지 밑에 열두 아들이 있는데요. 한 동생은 없어졌고요. 한 동생은 집에 있고요. 자 여러분 자기가 독실한 자라는 거 정탐이 아니라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덫에 걸려들었어요. 자 너희들이 정탐이라 한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이 정탐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너 말째 동생 데려와라. 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야기해 봅시다. 요셉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막 끌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아니 답만 이야기해 보라고 답만. 예수님 우리 죄를 어떻게 사했는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보라고. 아 그렇게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믿느냐고. 그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해봐요. 요셉이 형님들이 왔는데 형님 저 요셉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 동생 요셉이 살아있었구나 반갑다 그러면서 기뻐하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무서워 도망가죠. 그 상황에서는 절대 요셉의 마음을 만날 수 없겠죠. 요셉이 아무리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형님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형님들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정탐이 아니니까요. 왜요? 옳으니까요. 왜요? 아직도 선하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사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좀 도와줄까? 아무도 예수님을 향하여 돌이키지 않았어요. 등을 지고 있었어요. 단 한 명 38년 된 병자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유가 뭐지요?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낳는다는 법에 매여 있고 걸려 있느냐? 자신의 기대가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기대가 끝이 나면 예수님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신의 기대가 끝이 났을 때 연못을 등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기대가 끝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낳는다는 법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38년은 병자에게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타고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걷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38년 된 병자의 마음 속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대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가 일어나 걷듯이 여러분도 새 생명을 얻고 능력을 덧입고 사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형님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이 마음을 언제 전달해 주지? 형님 저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걸 언제 알려주지? 저 마음에 쳐져 있는 벽이 허물어져야 내 마음이 흘러들어갈 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 너희 정탐이야? 아니라니까요. 안 되겠어. 너희들 다 감옥에 가둬야 되겠어. 그러다가 시몬 한 사람만 여기 가둬둘 테니까 가서 베냐민 데려와라. 그 사이에 요셉이 자기들을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도 모르고 야 그때 그 요셉 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요셉 파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잖아. 요셉 놔두고 지금 형님들끼리 싸움이 됐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4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라.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십이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는 없어졌다 그랬죠? 맞아요? 자, 하나는 없어졌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없어졌어요? 자기들이 없앴잖아요. 너희들 정탐이라 아닙니다. 우리 독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자들. 진실하기는 뭐가 진실해요? 독실하기는 뭐가 독실해요? 너희가 나 팔았잖아. 죄인이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죄인이 안 돼.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희는 항상 악해 아니에요 그래도 선해요 아니야 너희는 거짓돼 아니에요 그래도 의로워요 너희가 해서는 안 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돼요. 항상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거예요. 정탐이라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동생을 판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양식을 사가지고 왔는데 양식이 다 바닥이 났는데 양식 사러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너희들 왜 양식 사러 갈 생각 안 하느냐? 아니 그 종리가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 양식을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아버지.
자 이제 성경을 한 곳도 찾아보겠습니다. 42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베냐민을 내어줘야 되는데 실제는 야곱을 해롭게 하는 겁니까? 야곱을 살리려고 요셉이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요셉이 가족을 살리려고 이끌어가는 과정인데 그 세계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이니까 야곱은 이놈들아 왜 동생이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롭게 하느냐. 자, 이게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증명하잖아요. 이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43장 14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더라. 내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통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노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요셉은 형님들의 마음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 형님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턱 집어넣습니다. 은잔을 집어넣고 성을 빠져나가기 직전 청지기가 쫓아가가지고 잠깐만 너희들 어찌하여 우리 주인님 점치는 은잔을 훔쳐간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자루를 열어서 은잔이 나온다면 그는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또 걸려들었죠, 그죠? 이미 청지기를 통해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둔 겁니다. 그냥 루벤 자루에서부터 자루를 척척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은잔이 없어요.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척 열었더니 뭐가 나와요? 거기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은잔으로 인하여 형님들이 죄인이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은잔을 인하여 형님들이 죄인이 돼서 처음으로 요셉 앞에 엎드러지고 꺾여지는 걸 보는 겁니다. 요셉과 마음이 하나 되려면 마음이 무너져야 합니다. 요셉과 마음이 흐르려면, 마음이 연결되고 마음이 만나지려면 자기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결돼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려면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 무너진 그 터 위에 주님이 세워지는 것이고 말씀이 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44장 14절입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잘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드러났는데 베냐민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형들이 죄인이 돼서 엎드러져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무슨 정직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때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걸 봅니다. 형님들이 팔았던 제가 요셉입니다. 요셉을 앞에 두고도 요셉인 줄을 까마득히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형님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뭐라고? 이 형들이 요셉 팔 때 뭐라 그랬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꿈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요셉의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한이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말할 줄 압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나를 판 것으로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판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웠잖아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잖아요. 이건요, 하나님으로 된 거예요. 나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으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삶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동안 기쁠 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동안 즐거울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동안 한없이 마음에 소망이 넘칠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 이야기 할 수 없을 겁니다. 부끄러워서, 악해서, 작고 추한 인간이라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끊임없이 입을 열면 자기 소리를 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다치지 않습니까? 어둠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동안 내 마음도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듯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소망스러워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에 가득하게 되고 이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무슨 정직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베냐민의 은잔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드러내시고 그래서 죄인의 위치로 낮추시고 그래서 죄인으로 서게 하신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인 것을 깨우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베냐민의 은잔을 주셨구나 인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함이 있어서 내게 무슨 정직이 있어서 내게 무슨 오름이 있어서 내게 무슨 자랑할 게 있어서 나를 주장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면 요셉의 형님들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의 고백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불평이 떠나고 원망이 떠나고 섭섭함도 떠나고 불신도 떠나고 그 주님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전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구누스고 페스티벌 하면서 이야 대전을 다 얻자 대전을 다 얻읍시다 했는데 우리 자매님이 뭐라 하시냐면 직장에 직원들에게 구누스고 페스티벌 영상을 보여주면서 여기 오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더래요. 세상에 이번에 광고 하나는 확실하게 된 것 같아요. 5월 말에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서울랜드에서 하듯이 멋진 컬처를 세계 문화처음 박람회를 하려고 해. 그 전주에는 MBC에서 해요. 이미 계약이 다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10절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은잔을 넣으시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낮추시고 우리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양식이 있는 요셉과 함께 있는 동안 기근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기근이 있어도 그들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게 가까이 오세요. 내게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마음이 흐르고 마음이 만나면서 이제 비로소 요셉과 형들은 마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요셉과 형님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그 속에 주의 마음이 흐르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제가 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 안에서 함께 이런 마음의 교제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 한 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을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은 평안을 주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 함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등 뒤에 던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으로 사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으로 사는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으로 사십시오. 마음의 그 모든 상처 주님이 다 씻겨내시고 주님이 다 아물게 하시고 오늘 십자가로 우리 죄만 끝낸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자리를 잡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이야기하는 삶이 돼서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